1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하고 들려주시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주장대로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또 하나님이 맞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3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내가 나를 증언하면 참되지 않는다 이 말씀.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증인이나 증거물이 없으면 심증만 가지고서는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맞다고 이야기를 해도 증거가 없으면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증언하면 참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를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 증언하는 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지금부터 그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32절입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야기를 했고 이걸 증언해 주는 분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시하신 첫 번째 증언자가 누구냐 하면은 3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누가 증언했다고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언한 첫 번째 사람, 예수님께서 탁 떠올려서 말씀하신 첫 번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죠.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칭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요한이 있던 그 광야로 와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안 갑니다. 요한이기 때문에 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가짜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만큼은 진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험한 광야까지 그 먼 길을 걸어서 광야까지 가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말을 들으러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세례를 베풀겠다 그러면 그곳에 안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광야, 거칠은 그 광야에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세례를 줄 때에 이름도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세례를 주는 곳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갔습니다. 군인들도 몰려갔었죠. 사람이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진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을 다 동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물질을 막 긁어모으고 있었죠. 그렇게 되면 진리에서 자연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은 뒷전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돈에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은 일단은 제쳐둡니다. 그리고 돈 따라갑니다. 물질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망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진짜 진국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그러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다른 것은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옷은 약대 트롯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먹는 것은 석청과 메뚜기였습니다. 석청과 메뚜기. 아,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입고 있던 옷은 최고 좋은 옷이었네요. 메뚜기와 석청은 웰빙 음식이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하층민들이 입던 옷이고 하층민들이 먹던, 먹을 게 없어서 먹었던 것이 석청과 메뚜기였죠.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에 사로잡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갔는데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은 진짜로 믿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는데 하늘 문이 열렸죠.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분명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또 증언을 하셨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언급을 하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나를 증언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사실은 이 속에는요, 우리의 이름도 들어가야 됩니다.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 두 번째로 나를 증언하는 분이 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또 이거는 인격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일입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워크를 말합니다. 영어로 W-O-R-K, 워크,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독특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죠. 병을 고치셨습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고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인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은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도 있죠. 이게 바로 나를, 이 일들이 나를 증언해 주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사역들을 보면은 전부 다 어떤 변화를 일으켜낸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소리 지르고 무덤가에 뛰어다니고 사람들을 해하고 하던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된 모습입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변화가 된 것이죠. 이걸 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찬송을 하고 또 운전해가 다니면서 찬송을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집에서 흥얼거렸던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도 좀 생각이 안 났는데요. 사랑하기 딱 좋은 그 야야 야야야, 제가 아침 했던 그게. 내 나이가 어때서, 제가 집에서 이 노래를 조금 많이 불렀습니다. 화장실에서도 씻으면서도 그 노래를 흥얼거리면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아내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노래를 흥얼거리십니까? 그러면서 운전을 하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치는 풍랑을 맞아서 우리가 침몰하면 어떻게 됩니까? 패인이 되죠. 좌절하거나 죽거나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바람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서 꼭 죽을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잔잔하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살맛이 난다, 이 고백을 하는 것, 내 인생에 살맛이 난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살맛이 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증거하는 인생이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큰 변화입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던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죠.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했습니다. 내가 죽었었는데 천국에 갔었다. 그곳의 주인이 바로 저 예수님이다. 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나는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안다라고 이 나사로가 막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나사로가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죠. 나사로가 변화가 된 겁니다.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면은 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은 나를 변화시키는 사역이었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럽니다. 아니,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 예수님 믿더니 저렇게 변했어. 맨날 욕하고 다니고 노름하고 다니던 사람이 말을 이제는 정갈하게 하고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사람을 돕는 데 쓰고, 저 사람 변했어. 저렇게 변화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집사님을 보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을 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집사님 보면은 진짜로 이제는 두 손 다 들고 인생이 끝난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어? 당신 보면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킨 것 맞아.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분이야. 세 번째 증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증언하시면서 막 신이 났을 것 같습니다. 나를 증언하는 분이 또 있다라는 거죠. 내 편이라는 겁니다. 내 편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가장 완벽한 증언자이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죠.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셔도 너희들이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누가 듣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누가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인정을 합니까? 이런 누가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이 말씀을 못 듣습니까? 왜 못 듣습니까? 왜 못 믿고 못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시고 증언하신다 하더라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확성기를 가지고 크게 말씀을 하셔도 보면서도 멀뚱멀뚱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아무리 내가 가겠다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못 듣습니다. 보여주셔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은,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은 딱 듣고 압니다. 현상 하나만 딱 보고도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거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잘 모르면 바로 엎드리죠.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와 있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은요, 딱 보면 압니다. 어떤 일이 딱 일어날 때,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딱 압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아,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실 때 그거를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가 그 안에 계시는 사람들,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6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하,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듣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실체는 뭐냐? 그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여러분들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말들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 나 자신입니다. 천박스러운 말을 하면은 내 인격이 천박스러운 겁니다. 말을 점잖게 하고 부드럽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인격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책이 있죠. 그게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실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놓은, 말씀을 모아놓은 이 책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도 잘 듣고 있지 않고 내 생각만 계속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 그분의 증언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암송도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의 증언을 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번째 증언으로 연결이 되는데 바로 39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9절만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라는 것이죠. 구약은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메시아에 관해서 증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또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을 하면서 또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답은 딱 이겁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을 하고 있었고 더불어서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보면은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증언을 다 해놓으셨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다 증언을 해놓았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실 거다라고 다 증언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안 믿었습니다. 아주 소수만 믿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을 때, 메시아로 아기로 오셨죠. 그때 누가 예수님을 믿고 만났냐 하면은 안나 할머니가 만났습니다. 시몬 할아버지가 알아보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슴에 안고 축복하면서 기도했었죠. 주제여, 이 시몬 할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주제여, 이제 나를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결혼 후에 7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알아보았죠. 이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너무나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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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다가 이제 지쳐서, 이제 쓰러져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제서야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시몬 할아버지가 주제여,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금,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다 지쳐서 졸며 잘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신랑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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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쳐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홀연히 오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있을 때에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그때가 올 것을 신약 성경은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을 보면 볼수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또 노아의 때와 같다, 죄악이 관영해져 있는 그때와 같다, 지치지 말고 그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증언을 기억을 하신다면 요즘에 돌아가는 이 세상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사실요, 동성애가 합법화된다는 것은 아무도 이거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동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그걸 동조하고 합법화시키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기가 막히게 성경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 일어날 때에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이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의 그 증언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네 가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는 첫 번째 세례 요한이었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죠. 세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네 번째가 성경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들을 수 없는 증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볼 자들만 보고 들을 자들만 듣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알 자들만 안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자들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들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더라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신뢰하더라도 끝까지 신뢰를 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들에게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외의 사람들은 아무리 보여주어도 못 봅니다. 들려주어도 못 듣습니다. 그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시고 하셨지만 바리새인과 수기관들은 예수님을 기어이 죽이려고 덤벼들었었죠. 모릅니다.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쓰러졌죠. 근데 그 병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시체를 훔쳐갔다 하라. 이런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증거가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그만 증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압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조그만 사건이 있어도 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어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거 압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한 여러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서 찬송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